연역의 재현과 귀납의 관측. 이것도 쓴 이유가 있는데, 어떤 분이 자꾸 연역에 대해서 잘 안다고 그래서, 연역이 뭔지 알려주려고. 연역과 귀납. 연역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인간의 뇌 구조 그 자체가 연역이에요. 뇌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연의 구조를 복제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 자연이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근데 자연의 구조를 뇌가 복제하지 않았다면 지식이 성립하는 게 불가능하잖아. 당연히 그렇지. 예를 들면 TV가 있는데 TV가 자연을 복제하는 것은 실제 자연을 보고 찍은 거 아니에요. TV가 자연을 안 찍었는데 TV에 나온다. 그건 거짓말이지. 카메라맨이 찍었으니까 TV에 나오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연의 사실을 안다는 것은 뇌가 그 자연을 복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TV는 어떻게 그 자연을 복제할 수 있을까? 원래 TV 구조가 그렇다고. TV를 그렇게 만들었지. 카메라를 그렇게 만들었으라 그러지. 카메라를 그렇게 안 만들었으면 그렇게 될 리가 없잖아. 그래서 지식이 성립하는 것은 뇌가 자연을 그대로 복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인간의 뇌에는 원래부터 그 자연을 복제하는 능력이 있어요. 뭐, 아,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왜 나는 머리가 안 돌아갈 거야?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도 아기 때 한국어 다 배웠잖아. 누가 가르쳐 줬냐고 그냥 배운 거지. 걔도 생후 4개월 때 훈련시켜야지. 그 지나면 절대 훈련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호르몬이 딱 나올 때가 있어. 그래서 내가 머리가 잘 돌아갈 때가 있다고. 나도 어릴 때 엄청 머리가 좋아서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다 집에 와서 다 이야기를 해줬다고 동생한테. 근데 지금은 영화 보면 보고 난 다음에 제목이 뭔지 주인공 이름이 누군지 다 까먹어버려. 내가 뭘 봤는지도 기억이 안 나. 근데 어릴 때는 진짜 내가 기억력이 좋았어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지식을 얻는 이유는 인간의 뇌가 자연을 그대로 복제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연역이 뭐냐는 자연이 뭐냐를 보면 돼요. 그걸 이제 제가 재현이라고 써놨는데 관측과 재현, 이 재현이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 이걸 쓴 거예요. 뇌가 어떤 일을 하면 자연을 그대로 복제합니다. 그건 카메라하고 똑같아요. 카메라가 어떻게 TV에서 드라마를 방송하지? 그건 카메라가 찍어서 그런 거예요. 찍는다는 걸 그대로 복제한 거예요. 도장 찍듯이 확 찍어버린다고. 카메라 그러고 찍어버려요. 그래서 그럼 귀납은 뭐냐? 귀납은 이 엄밀하게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귀납은 그냥 인간이 둘러대는 얘기야. 자기가 어떤 것을 알았는데, 야,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자기도 모르지. 그냥 알게 됐어. 뻘쭘하잖아. 사람들이 자꾸 물어본다고. 뭔가 말을 해야 돼. 막 둘러대야 된다고. 그것이 귀납이라는 거죠. 귀납은 이제 인간이 관측을 하는 건데, 관측을 한다는 것은 그 지식에 대한 단서를 얻는 거지. 그 자체로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잊어먹었다고 생각하는 또 머릿속에 어느 곳은 기억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특히 어떤 거는 깨어있을 때는 절대 생각이 안 나는데 꿈속에서만 생각나. 꿈속에서만 항상 생각하는데 또 꿈을 깨면 또 잊어먹어버려. 아, 그게 아깝다고. 그런 것도 있어. 다음날 꿈에 또 생각나. 꿈에서 꿈으로 계속 연결이 되는 거야. 근데 오늘 꾼 꿈이 이제 2부가 내일 꾸고 3부는 그 다음날 꾸고 이런 식으로 꿈에서 계속 연결돼. 근데 깨면 또 생각이 안 나. 꿈에서 그 이전 꿈이 기억난다는 거지. 신기한 일이라고. 그래서 그 머릿속에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은 그냥 데이터지 그게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식을 엄격하게 정의해야 된다. 그냥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은 지식이 될수 있는 어떤 소스지. 그것을 재가공해서 재현을 해야 진정한 지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연역 추론이 지식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고 귀납 추론은 뭐냐면 연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가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잠정적인 중간 지식이 또 있는 거예요. 그것은 덜 만들어진 지식이죠. 굳이 말하면 첩보라고 할수 있는데 정보가 아니고 첩보죠. 이 첩보 중에서 첩보가 한 100개 있으면 그 중에 하나가 정보인 거예요. 그래서 첩보를 수집해서 거기서 가설을 세우고 다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재현이 되면 그것이 지식이다. 근데 이게 어린이들은 뇌 안에서 패턴 인식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이 실제로 움직이는 걸 그냥 카메라로 착각 찍어버리는 것이 존재론이고 그냥 대충 인간이 말로 갖다 붙이는 것이 인식론인데 인식론은 이제 지각을 통해서 분석, 수용, 종합, 응용을 통해서 뭐냐면 눈과 귀와 코로, 몸으로 냄새로 보고 듣고 냄새 맡은 것을 종합해서 뇌에서 재구성해서 지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렇게 지식이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이 머릿속에서 재구성해서 지식이 되는 거는 거의 없는데, 가끔은 꿈속에서 지식이 막 있다고, 엉터리지만, 실제로 꿈속에서는 한 번도 안 가본 지역이 막 생각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뇌 속에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평양 을밀대를 제가 꿈속에서 봤어요. 근데 나중에 사진으로 본 을밀대가 조금 틀리더라고. 왜내 꿈속에서 그게 을밀대라고 생각되지? 그 지금도 이해가 안 돼. 그때가 내가 초등학생 때였는데, 꿈속에서 을밀대를 본 거예요. 그 을밀대는 지금 평양에 있어. 그때는 평양에 대한 정보를 내가 초등학생이 어떻게 얻어? 그래서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경주 시내에는 충곤탑이 꿈속에서 을밀대로 바뀌어서 나타난 게 아닌가. 을밀대란 단어는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 이제 형하고 지도 찾기 놀이를 하다 보니까 지도에서 을밀대라는 단어를 봤어. 그럼 이게 머릿속에서 조합이 돼서 충곤탑을 약간 왜곡해서 꿈속에 나타나면서 갑자기 그게 을밀대라고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다니까. 인간 모르게 머릿속에서 굉장히 막 컴퓨터를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아는 것도 실제로 상당 부분 머릿속에서의 그런 자동 작업에 의해서 만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천재들이 머리가 좋은 것은 천재들은 그냥 생각이 딱 떠올라 버려요. 그러니까 막 논리적인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갑자기 막 공간 시간이라고 그러는 거막 연구해서 공간이 시간이고 이게 아니고 공간이 시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냥 빡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생각이 어디서 나왔을까? 제가 봤을 때는 머릿속에서 그렇게 이제 무작위로 돌려본 게 아닐까. 머릿속에 컴퓨터가 있어. 근데 무작위로 막 넣어보는 거야. 그래서 좀 그럴듯하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천재들은 엄청 머리가 좋기 때문에 엄청 생각을 많이 해서 엄청 위대한 발견을 했다. 이게 아니야. 그냥 빡 떠올라 버려요. 빡 떠올랐는데 그럴듯하다. 냄새가 나는 거예요. 왠지 이거 될것 같다. 그때부터 생각하는 거야. 다시 말해, 생각해서 답을 찾는 게 아니고 답을 찾았는데 왠지 이게 맞을 것 같다고 필이 오면 그때부터 생각을 하는 거지. 하여튼 이건 제가 연구해 봤을 때 천재들은 대부분 그런 방법을 쓴다고 제가.
아니 이게 맞는 비유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봉준호 감독이 영화 마더 만들 때 스토리를 먼저 만든 게 아니라 그 관광차 타고 있는 그 아줌마들이 막 춤추는 모습 있잖아요. 그걸 대학생 때딱 보고 그 이미지가 너무 강하게 와서 그 장면을 계속 생각한 다음에 그걸로 이제 스토리를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봉준호가 머리가 좋기 때문이고, 이 옛날에 그 누구더라? 성냥팔이 소녀의 제리. 장선우. 장선우 그 양반은 그 성냥팔이 소녀라는 하나의 이미지를 가지고, 바로 이거야! 바로 이걸 가지고 이거 만들겠어. 완전히 대멸망했잖아. 딱 그런 식으로 만들다가 역시 천재와 둔재의 차이라고. 같은 방법을 썼단 말이야. 근데 봉준호의 방법은 성공하고 장선호의 방법은, 장선호도 하나의 장면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완전 망했지. 하여튼 천재들은 어떤 그 답을 미리 찾아놓고 그다음에 해설을 해요. 그것이 연역이다.
천재가 되는 그런 노력을 할 수는 노력을 하면 천재가 될 수는 있나요?
다 그런 거 아닌데 어느 정도 된다고 봐요.
어느 정도 희망적이네요.
일단 자기 음악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데 어떤 패턴을 이런 능력을 훈련을 하거나, 진짜 천재 옆에서 따라하거나, 근데 천재 옆에 따라해도 안 되는 사람 안 되고 되는 사람은 된다고 봐요. 천재가 어떤 짓을 하는지 딱 보고 있다고 그대로 몰래 천재의 수첩이라는 걸로 다 훔쳐가지고 천재를 24시간으로 밀착 카메라로 이제 감시하다가 따라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상당히 성과가 있어요. 항상 이제 알수 있는 것은 천재는 생각을 해서 답을 찾는 게 아니고 답을 찾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답을 찾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할수 있냐? 음악가라고 치고 대마초를 먹으면 돼. 머리 잘 돌아가는 거야. 필이 막 오는 거야. 필이 막, 와, 느낌 막 온다고. 그막 곡을 쓰는 거야. 에드가 럼퍼는 엄청 술꾼이었는데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작품이 막 나왔는지 몰라. 하여간 천재는 좀 연역적인 방법을 쓴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연역적인 방법은 별게 아니고 일단 재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실험을 많이 하는 것도 일단 실험을 될 때까지 해보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 이게 왜 되지 하고 이제 그때부터 연구를 하는 거야. 막 연구해서 실험하는 게 아니고 막 실험하다가 왠지 이게 될것 같아 하고 가보는 거야. 가보면 아 이게 진짜 되네. 그럼 왜 됐을까? 이런 식으로 답을 먼저 찾아놓고 해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말하는 귀납하고 연역은 뇌 구조가 다르다는 거죠. 재현이 중요하다. 어떻게든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질문이 없으면 다음 곡지는 감정은 없다. 아, 요거 재밌는데. 진짜 감정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다 감정이 있죠, 당연히. 근데 희로애락, 애고요. 그럼 예를 들면 분노하고 정오가 뭐가 다를까? 애오욕의 오가 정오일 거고 희로애 로가 분노 아니야. 분노는 내가 볼때 숨이 콱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액션이 커져. 왜냐면 숨이 막히니까 액션이 커지는 거예요. 그때 눈에 뭐가 잡히면 던져요. 그게 남자들 버려두면 남자들은 뭐 하다 갑자기 콱 억장이 무너질 것 같거든요. 그럼 애들은 떼굴떼굴 굴러. 아 하고 바닥에 누워가지고 막아 발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숨이 호흡이 잘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호흡이 잘안 되다가 갑자기 호흡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웃어, 웃어. 그러니까 웃는 메커니즘하고 분노 메커니즘이 상당히 비슷해요. 비슷하게 시작하다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죠. 둘다 숨이 콱 막히다가 숨이 팍 터지면 그게 웃는 것이고 계속 막혀있어 숨이 안 터지면 그게 분노예요. 그럼 정오는 뭐냐? 그걸 떠올리는 거야, 나중에. 정오는 옛날부터 전전석 만났을 때 기분 나빴지. 그걸 떠올린 거라고. 그 정오라는 감정은 없는 거예요. 물론 그걸 또 감정이라고 하면 감정이죠. 왜냐면 그걸 떠올리면 또 화가 나거든. 정호는 아저 새끼 재수 없는 새끼다 하고 막 옛날 기억을 떠올리면 막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그게 정호고, 갑자기 억장이 무너져서 막 숨이 콱 막히는 것은 이건 분노다.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희로애락 애호욕 이렇게 일곱 가지 감정이 있는 게 아니고 딱 하나의 신체 반응이 있는 거예요. 호르몬 반응이 있다고. 신체 반응이 주로 저는 호흡하고 관련이 있다. 호흡이 잘안될 때는 숨이 콱 막힌다. 그리고 막 몸이 굳어져요. 몸이 굳어지면 이걸 풀려고 하는데 그다음 동작이 커져서 사람을 패게 돼요. 근데 기분이 좋을 때도 막 몸이 굳거든요. 그래서 어퍼컷을 벗기는 거야, 히딩크. 그러니까 화가 난 사람도 어퍼컷을 벗기고 기분이 좋을 때도 어퍼컷을 벗기는 거야. 화가 나는 거하고 기분 좋은 거하고 비슷해요. 작동 원리가 상당히 비슷하다고. 근데 화가 날 때는 그 상태로 막 몸이 굳어진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고 기분이 좋을 때는 일시적으로 굳었다가 팍 풀려요. 그때 전율을 느끼는데 막 전율을 느끼면 어떠냐면 왠지 옆에 있는 사람을 알아야 될것 같아. 그래서 막 보통 제야의 종소리 종치 막 옆에 사람하고 포옹하고 막 히딩크 때도 월드컵 상황도 골을 넣으면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 다 알아줘서 그게 왠지 알아야 될것 같은. 왜냐면 소리 좀 떨려요 이렇게. 떨리니까 알아야 될것 같지. 왜냐면 이게 떨리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감정이 아니고 신체 반응이라고 보는 거죠. 그걸 감정이라고 해도 돼요. 되는데 감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신체 반응을 자기가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걸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환경에 잘 적응한대. 그게 뭐냐면 자기가 분노를 했는데 왜 분노인지 잘 모르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분노했을 때, 아, 내가 분노했구나. 빨리 알아채는 게 좋다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분노했는데 왜 분노했는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모르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근데 답을 모른다는 게 진짜 답을 모르는 게 아니고, 뇌가 아무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뭔가 지금 하는 사업이 망하고 있다. 근데 진짜 망할지 안 망할지 애매할 때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진짜 망해버리면 스트레스 안 받아. 예를 들면, 내가 죽을 것 같다.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당신은 암 걸렸습니다. 암 선고를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 사라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 얘기를 들으면 스트레스를 확 받는 게 아니고 받을 수도 있지만 그냥 돌아가실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오히려 올 것이 왔구나 하고 이렇게 풀어져요. 정부가 내려 들어왔으니까 내가 정보를 요구한다는 거죠. 정보를 요구하는 정보를 얻었으니까 뭔가 아이고 이제 오히려 그 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보다 돌아가시기 전에 더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굉장히 뭔가가 알 수 없는 압박감을 느낀 거예요. 뭔가 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막 고통을 느끼는 거죠. 근데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됐구나. 아이고 맥이 탁 풀리는 오히려 고통이 다운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이 좀 달라. 그래서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막 아이고 대고 하면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막 대성 통곡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연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곡쟁이들이 그걸 잘하는데 중국 곡쟁이는 일단 물 1리터를 마셔. 그 다음에 집 앞으로 상가집으로 들어오자마자 대문안간에 쓰러져요. 그리고 막 땅을 치면서 대성 통곡을 하는 거야. 근데 중장은 곡쟁이 진짜 슬퍼요. 슬픈 연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연기를 하다 보면 진짜 메소드 연기가 되어버린다니까. 메소드 연기가 돼서 진짜 슬픔을 느끼는 거야. 근데 최민식이 연기하는 거 보면 아 진짜 저 인간은 메소드 상황이 들어가서 진짜 막 완전히 불화일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뛰어난 중국 곡쟁이들은 완전히 메소드 연기를 하기 때문에 진짜 슬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은 오히려 진짜가 아니다. 슬퍼하고 싶으니까 슬퍼지는 거예요. 연기를 하는 거라고. 왠지 기뻐해야 될 것 같으니까 기뻐하고 자기가 싫은데도 억지로 막 생글생글 웃는 사람도 있고 그 연기로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감정은 조작되는 것이고 진실은 신체 반응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감정 상태를 잘 해석하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덜 받고 잘 살아요. 그래서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이거 잘 모르면 분노 조절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면 그 띠라다는 얘기야. 그 어떤 사람이 아 내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고 하면 너 멍청한 놈하고 혼을 내줘야 돼.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마동석 같은 사람 만나면 갑자기 분노 조절 장애 해결돼. 상대가 자기보다 약하다고 볼 때만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라고.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은 IQ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나쁜 습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을 너무 쉽게 살아서 홀이 안 나본 거야. 한방 맞아야 돼. 그래도. 제가 꼬맹이 때 두려움이 뭘까? 이걸 연구를 많이 해봤어요. 진짜 해도 없고 별도 없고 달도 없고 7월까지 어두운 날이 있거든요. 근데 하늘에 구름이 끼어 있는 거예요. 검은 날인데다가 구름까지 끼어버리면 진짜 1cm 앞도 안 보여요. 요즘은 가로등 때문에 그렇게 깜깜한 데를 찾으러 북한에 가야 돼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그렇게 완전 깜깜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특히 겨울에는 나뭇가지에 비닐 같은 게 몇 개 걸려서 흔들흔들하기 때문에 유령처럼 보여요. 그래서 발을 내디딜 수 없는 거야. 그냥 코앞이 안 보이니까. 그때 이렇게 발을 굴려서 소리를 내니까 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막 노래를 못 부르지만 엉터리 노래도 막 부르고 가관이었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뇌에다가 정보를 주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려움이라는 건 뇌가 정보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을 해봤는데 눈을 감고 아무것도 없는 넓은 운동장에서 걸어가 보는 거예요. 근데 한 20걸음, 18걸음 정도 걸으면 갑자기 못 가요. 갑자기 막 앞에서 뭔가 미는 것처럼 보여서 그럴 수가 없어. 근데 장님들은 잘 가잖아. 장님들은 지팡이로 땅을 탁탁 치니까 반동을 듣고 정보를 계속 입수하니까 장님들은 앞이 안 보여도 잘 갈 수가 있는데 나는 15m, 20m까지는 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앞에 봤으니까. 근데 눈을 딱 감고 걸어가는데 한참 걸어가다 갑자기 막 안 걸어가죠. 진짜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감정은 신체 반응이다. 두려움이라든가 이 희로, 희노애락, 애호욕 이 모든 일곱 가지 감정이 전부 인간이 몸에 나타나는 전기 신호의 반응인 거예요. 건축 반응이라고. 그래서 몸이 굳어버리거나 호흡이 잘 안 되거나 이게 심하면 까무러쳐서 기절을 해버린 거죠. 너구리 같은 경우는 이제 깜짝 놀라면 죽은 척을 하는데 사실은 기절한 거예요. 여우 같은 경우 막 죽은 척 하고 있다고.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 탁 깨어나서 도망간다고. 동영상 같은 거 보면 쥐가 고양이 앞에서 딱 죽은 척 하고 있다가 살그머니 눈을 뜨고 딱 본다고. 근데 그 동물 중에 상당수가 기절에 딱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근육 반응을 우리가 감정이라고 해석하는데 이걸 잘 이해할수록 감정을 잘 제어할 수가 있게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자기한테 느껴지는 감정을 많이 생각해 보라고. 그러다 보면 인간은 상당 부분 연극을 하고 있다. 감정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감정을 잘 만들어내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고, 감정을 못 만들어내고 그냥 화가 난다고 화내고 있는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질문 있습니까? 감정이 없는 게 아니고, 감정이 있는데, 감정이 있는 게 아니고, 근육 반응을 우리가 감정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분노하고 기쁨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몸이 굳어지는 거예요. 다음은 인간의 이야기. 이건 제가 코로나가 너무 전파돼가지고 충격을 받아서 쓴 건데,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어제 심던 사과나무를 계속 심는 것 외에 달리 할 것이 없다. 실제로 그 암에 걸려서 죽게 되면 옛날에는 그 환자에게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환자가 패닉에 빠질까봐. 최근 이론에 하면 알려주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듣고 막 지랄발광하고 막 아이고 대고 하는 사람은 5%. 대부분 사람들은 어? 내 암이라고? 어 그래? 뭐 갈 때 됐네. 가야지. 뭐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할 말이 없냐 그러니까 아 옆집 순돌이 아빠한테 5만원 갚아야 되는데 그 빨리 5만원 갚아줘라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전두환 죽이는 얘기는 아무도 안 해. 맞아. 네, 컴퓨터는 야동 그거 좀 지워줘.
꼭 지워줘라.
그런 얘기는 하지. 버킷리스트도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지 실제로 이 버킷리스트를 실천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오늘 어디서 이상한 데서 읽었는데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려 죽게 되는데 그 사람 여자인데 남자하고 섹스를 엄청 하고 소원풀이 하고 죽었다는 거야. 그거 좀 생각이 있는 여자였어. 그런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으로 뭐 어떻게 해보자 그런 거 의욕이 안 나요. 의욕이 안 나.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죽기 전에 막 한번 전단도 죽이고 막 세상을 한번 뒤집어 놓고 죽자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막상 죽을 때 되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에너지가 없어.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아, 죽기 전에 뭘 해야 되냐. 인간이 동물과 다르다는 걸 보여야 된다.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는지 정도는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기록을 하면 되잖아. 지금부터 계속 기록을 하는 거야. 그러면 100년 후, 1000년 후에는 기록이 쭉 쌓여서 역사에 대해서 역사가 교과서가 생기니까 인간이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역사를 기록하기 이전은 알 수가 없지. 지금 현재도 우리가 현재는 알 수 있고 미래는 지금부터 기록을 하면 돼. 근데 인간이 기록 중에 제일 오래된 것은 한 1만 5천 년 전 괴베클리 테페 그 유적이고 그 이전에는 기록이 없으니까 구석기 동굴에 가서 뭐 해골을 하나 찾아봐야 뭐 조금 알게 되고 네안데르탈인 어쩌고 그 정도밖에 몰라요. 과거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태어날 때 뭐 도장 찍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태어났어. 근데 제가 하는 얘기는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있다면 어디서 왔는지도 조금은 알 수 있다는 거죠. 대충 방향은 알아. 그러니까 인간이 어디서 왔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되짚어서 추론을 해보면 인류는 전체에서 부분으로 왔다. 아담과 이브에서 왔다. 인간은 사회성에서 개인으로 왔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움직이는 건 인간의 사회적 동물이니까 사회성이고 내가 온 것은 그 사회성이라는 데서 나 개인으로 권력을 확보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태어날 때는 인간의 사회의 일원이야. 근데 성장할수록 점점 내가 그 사회의 주인에 가깝게 되어가는 거죠. 옛날식으로 말하면 족장이 되거나 가부장이 되거나 모계사회의 어떤 여자 두목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인간이 지위가 상승하는 거예요. 근데 집단에서 개인이 왔고 개인도 또 다른 집단을 만들고 그것이 인생이다. 그런 얘기죠. 1이 왜 1인지는 알 수 없지만 1을 정해주면 2는 알 수가 있어요. 3도 알 수 있고. 근데 2와 3을 알 수 있으면 그 사이를 추론해서 1도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디서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추론을 통해서 어디서 왔는지도 조금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론은 인간은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인생을 내가 돌이켜봤는데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이 중요하다는 거죠. 좋은 것은 굳이 그걸 내가 할 필요가 없어요. 아, 좋은 게 있다. 어떤 사람이 미국에 가봤는데 진짜 좋더라는 거야. 어, 당신이 가봤는데 됐네. 내가 안 가도 됐네. 왜냐면 당신이 갔으니까 됐잖아. 굳이 내가 거기 가볼 이유가 없잖아. 그런데 캐년에 가봤더니 진짜 좋더라는 거야. 어, 그럼 좋아서 된 거 아니야. 나 대신 그 사람이 가봤으니까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가봐야지. 그럼 왠지 그 사람이 가봤다니까 나는 가고 싶었던 생각이 싹 사라졌어. 그 사람이 가기 전에 내가 먼저 갔어야지. 그 사람이 다 가서 보고 와서 와 그런데 그냥 좋더라는데 내가 가서 보는 것은 이건 의미가 없는 거지. 그래서 좋은 것은 못해도 돼요. 나쁜 것도 견디면 돼. 근데 할 수 없는 걸 한다고 막 미련하게 덤비다가 실패하는 것은 그건 박근혜 짓 아니야. 박근혜 갑자기 자기가 남북 통일 대통령 된다고 막 할 수 없는 걸 한다고 막 최순실 말이야. 개구라짓을 하다가 안철수 자기 할 수 없는 걸 한다고 계속 그러고 있잖아. 할 수 없는 것은 피해가야 돼요. 안철수처럼 되지도 않게 지금 의사 행세하고 말이야. 지금 뭐 한 짓이야. 그래서 지지율 조금 올라갔다고 지금 신났어. 이 양반 내가 봤을 때 코로나 끝날 때까지 계속 그 해야 될 것 같아. 그 사람 선거운동 해봤자 지지율 안 올라가. 근데 계속 의사 돌아다니면 지지율 계속 지금 한 4%인데 4% 유지할 수 있어. 4%면 어석이 몇 주석이냐.
근데 그 자기가 하는 그 하고 있는 그게 네. 그 시대 자기가 살아있는 그 시대에 되는지 안 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 예를 들면 고 같은 경우에는 죽고 나서는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안철수와 박근혜가 지금 고를 선상에 같이 둔다는 게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세력에 묻어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고가 만약 진짜 끝까지 유명해지지 않았다 쳐도 그 인상주의라는 세력 속에 있었잖아요. 인상주의가 떴었잖아요. 꼭 내가 떠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인상주의가 떠서니까 그걸 이제 자기 가치로 삼아야 되는 거죠. 꼭 내가 출세해야 되고 막 내가 성공해야 되는 건 아니고 세력이 성공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인생은 좋은 걸 추구할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걸 추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시간 좀 남아있어요?
네, 지금 27분 지났습니다. 네.
다음은 이야기의 단초.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왜냐하면 이건 제자 모집 광고야 이거는. 구조론은 구조론이고 구조론은 객관적이고 공적인 거예요. 수학 공식이라고. 근데 이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왜 사람들이 이 가치를 사유화하려고 하냐 그게 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유화를 하지 않고 공유를 그 자체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세력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는 이제 구조론적이지만 꼭 구조론 그 자체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희망은 없지만 희망은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한테는 희망이 없지만 인류의 희망 확률을 조금 올린다는 거예요. 내가 잘한다고 해서 내가 보답을 받는 건 아니지만 내가 잘하면 인류가 보답을 받을 남들이 보답을 받을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보답을 받는 게 아니고 문재인이 보답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열심히 하면 아들이 보답받는 거죠. 그 의미는 없지만 의미는 있다. 이 말은 나한테는 돌아오는 것이 없지만 인류에게는 돌아가는 것이 있다. 에고는 없지만 신은 있다. 이 말은 인간은 결국 죽지만 신은 계속 이야기를 끌고 간다 이런 얘기고 내게는 없지만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든 의미든 신이든 이것이 나한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희망 자기대로 있으면 되고 의미는 의미대로 의미 자기대로 있으면 되고 신은 신대로 신지가 있으면 되는 거지 그것이 나한테 뭐 구원을 해주고 천국을 보내주고 뭐 티켓을 끊어주고 뭐 14만 4천 명 명단에 끼워주고 뭐 이런 게 머리 써다듬어주고 이런 건 내가 볼 때 개수작인 거예요. 천국에 가봤자 뭐 자기 아버지도 친구도 없고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그 지 혼자 가서 뭐 어쩌겠다는 거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그래서 희망이 있는지 의미가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지. 답이 있는 문제를 내가 풀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지. 내가 그걸 해결해야 될 생각은 이유는 없는 거예요. 일단은 옛날에 아르키메데스가 수학 문제를 막 풀고 있는데 구사들이 쳐들어와서 목을 땡강 잘라버린 거예요. 근데 막 문제를 풀고 신나서 왜냐면 문제를 풀었으니까 그래봤자 그 목을 자른 아저씨가 이걸 막 지워버릴 거야. 딱 바닥에 막 나무 짝대기로 끄어서 문제를 풀었는데 그 군인 아저씨가 다 지워버렸다고. 열심히 풀었는데 다 지워버린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문제를 풀었다는 게 이 문제가 처음부터 답이 있는 문제였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르키메데스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와서도 풀 거라고.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를 아르키메데스만 발견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다른 사람이라도 그걸 할 수 있어. 그 사람만 목욕탕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누구든 그 문제를 풀 수가 있다고. 그 자체의 어떤 기쁨을 가져야지 꼭 내가 그걸 해야 된다. 내가 정답을 맞춰야 된다. 이건 아니죠. 그래서 존재 그 자체를 받아들인다. 에릭 프롬이 이 존재냐 소유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하고도 맥락이 같은 얘기인데 그것이 나한테 어떤 이득을 줘야 되는 게 아니라 존재하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는 거죠. 나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의미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 의미가 찾아지고 나의 희망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 희망의 희망을 찾으려고 하면 희망이 찾아진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가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이 기독교들은 자기가 구원되려고 하는데 구원이라는 게 있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걸 내가 챙겨서 뭐 어쩌겠다는 거야. 이게 이제 대성과 소성의 차이인데 소성은 자기를 개입시키고 내가 뭔가 챙겨야 되겠다. 대성은 사유화를 하지 않아. 그 자체가 있는 게 중요한 거라고. 그럼 그 자체가 과연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환경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그 자체가 대단하다. 이 우주가 그냥 어떻게 보면 한낱 그 겐지스 강의 모래알인데 이 우주는 존나 크고 세상은 존나 대단하다. 이게 화엄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든 소성불교든 이거는 신도 개개인이 자기가 천국 가야 된다 이 얘기고 화엄경은 천국이 나버리고 하여튼 그건 존나 좋은 것이다. 우린 당연히 이제 천국 가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치맥을 내서 천국 가서 천국에서 치맥을 있으면 그게 뭐냐고. 천국에서 나이를 거꾸로 되돌아서 20대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자기 아들하고도 막 맞먹게 되고 또 그것도 굉장히 난감하잖아. 아버지하고도 반말 터야 돼. 그렇게 다 20대가 돼서 골치 아프죠. 그래서 화엄 사상의 의미는 이 우주라는 것은 존나게 좋은 것이다. 엄청 스케일이 큰 것이고 대단한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거지. 꼭 뭐 자기가 거기서 뭐 벼슬 한 자리 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화엄 사상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 하면 그런 얘기예요. 우주가 의미가 있고 희망이 있고 구원이 있고 가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자기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 해도 그 돈을 관리하는 관리자에 불과한 거예요. 노동자에 불과한 거라고. 그만한 가치 자체가 존재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것을 사유화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이야기밖에 없고 결국 인류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인류가 이야기를 갖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의 의미를 부여해야지 나한테 어떤 뭐 쫄깃하고 뭐 짜릿하고 막 오르가즘 느끼고 막 쾌락을 느끼고 그것은 그냥 화학적 전기 신호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뭔가 쾌감을 느꼈다는 것은 그냥 느끼고 싶으면 전구 빼내고 엄지손가락 넣어보라고 그럼 짜릿한 게 느껴져. 디디디직 한다고 그게 느끼는 거야. 얼마나 쉬워. 그냥 느끼려면 군대 가면 그 옛날 전화기 막 돌려가지고 전기로 막 그 다음 주 경험하는 거 아니야. 어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아, 이게 그 오늘 쓰신 글의 글 중에서 예술에 대한 글에서 네. 의식의 표백화라는 그 문장이 되게 와닿았거든요. 네. 거기에는 뭐 희망, 구원, 가치 이런 걸 다 부정하고 나서 남은 걸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거와 지금 방금 얘기를 하신 것과 좀 연결해서 좀 네. 더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그 제가 의식의 회복이라는 것은 제가 어릴 때 제 개인적인 체험을 가지고 이야기한 건데 이상의 날개 약간 비슷한 얘기 나와요. 이상의 날개 서문에. 그러니까 이상형이 그 날개가 그 괴상한 소설인데 그 왜 썼냐고. 자기가 생각해도 도대체 내가 이걸 왜 썼지 하고 좀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서문을 장황하게 써놨는데 내가 이 인생을 왜 살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이 소설 한 편을 쓰는 것이라면 이걸 왜 쓰냐고 그걸 생각해 본 거죠. 그러면 나한테 어떤 이득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자체로 완성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게 이 모든 희망과 야심과 야심이라는 표현은 아마 그 이상의 날개에 나오는 표현일 거예요. 아, 지금 까먹어서 잘 모르겠는데 모든 기대치를 제로화했을 때 백지가 준비된다는 거죠. 그때 이제 펜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것이 문학가의 어떤 자세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몰입을 하다 보면 무아지경에 빠지듯이 그런 표백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치,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몰입이 아니고 그 반대로 철저하게 이 객관화시키는 거죠. 오히려 철저한 거리두기라고 해야지. 그래서 문학과 거리를 두어야 문학이 생기고 철학과 거리를 두어야 철학이 생기고 모든 것과 완벽하게 거리를 두었을 때 제로가 되었을 때 이 우주 전체와 1대1로 신과 1대1로 담백하게 이 대결해야 그 전모가 보이고 그때 비로소 이제 붓을 잡을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내가 이거 써서 뭐 인정받아야 되겠다 뭐 상 받아야 되겠다 이걸 써서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쓰는 순간 비루해져서 내가 이걸 도대체 왜 하지 이게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조금 답이 되었는지 동부서답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네.
지금 말씀 들으니까 이미지가 하나 떠오른 게 예. 지구 바깥에서
그쵸.
제가 펜과 예. 빈 종이를 들고 있는 장면이 그냥 떠올랐어요.
아무튼 예. 제 얘기는 이상이 날개를 쓸 때 담배 한 같이 피우고 그 담배 연기가 내 피부로 스미면 뭐 머리는 은화처럼 막 쏘 막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담배 한 가지 피우면서 도대체 내가 이걸 왜 써지? 왜 내가 이 뻘쭘하게 이게 뭐야? 내가 막 고래 막 문학인이라고 하고 말이야. 주제 파악도 못하고 말이야. 사창굴에 사는 사람이 말이야. 그 33번지 어디냐? 그 종로 상관과 정확히 모르겠는데 거기에 있는 유곽이에요. 거기에서 창녀촌에 얹혀 사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는 비룡뱅이 같은 놈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세상에 대해서 발언을 하느냐? 아, 이거 써서 돈 벌려고 그러냐? 아, 이거 써서 출세하려고 그러냐? 굉장히 자괴감이 들 거 아니에요. 그때 이 자기 머리를 완전히 이제 리셋하고 제로 상태에서 나의 의도나 생각이 완전히 버리고 문학 자체의 어떤 관성의 법칙을 따라가는 거죠. 결대로 가는 거죠. 이게서 문학이 가는 방식이 이 방식이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가는 거지. 이상 개인이 김혜경이거든요. 김혜경 개인이 어떤 목적이나 야심, 돈벌이 뭐 이런 걸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말을 거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온전히 문학 그 자체의 관성의 법칙에서 따라가는 에너지인가 아니면 내가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쓰는 것인가 그런 얘기죠. 조금 답이 됐습니까?
네.
이건 나중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아니 평생 생각할 네. 주제 같아요. 근데 오늘 수준에서는 네, 전 팁을 좀 얻었습니다. 네,
그럼 이걸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